마태복음 36번 메시지 왕국의 비밀들을 보여줌 두 번째.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13장 3절부터 8절까지와 18절부터 23절까지에서 다룬 왕국의 첫 번째 비밀에 왔습니다. 왕국의 비밀들에 관한 일곱 비유 중 첫 번째 비유의 서두에서 주님은 다른 여섯 비유들에서처럼 천국은 마치 무엇무엇과 같으니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천국은 둘째 비유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 주님은 다만 왕국을 위한 씨를 뿌리러 나가셨습니다. 씨는 왕국을 이루기 위한 곡식으로 아직 자라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므로 왕국은 아직 오지 않았으며 주님이 전파하실 때 다만 가까웠을 뿐이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왕국을 위한 왕의 예비 작업. 주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분은 왕국의 수립을 위한 예비 작업을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의 출생부터 부활까지의 그분의 인간 생활 동안에 천국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생애에 하신 일은 천국의 수립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뿌림. 3절과 4절은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기 위해 나갔다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수립을 위한 예비 작업에서 주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로 오셨습니다. 몇 번이나 주님은 선생님으로 불리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분은 선생님이 아닌 씨 뿌리는 자로 자신을 비유하십니다. 3절에 있는 씨 뿌리는 자는 주님 자신이십니다. 사실상 주님은 가르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리러 오셨습니다. 씨는 무엇입니까? 왕이 그 안에 생명으로 들어있는 왕국의 말씀입니다. 씨는 또한 아들들, 즉 왕국의 백성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체험을 조사해보면 주 예수님에 의해 우리의 인성 안으로 뿌려진 씨는 우리를 왕국의 씨가 되게 하는 생명이신 바로 그분 자신이십니다. 여기에서 세 가지, 즉 왕국의 말씀과 왕국의 아들들과 씨 안에 있는 생명이신 그리스도 자신이 서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셋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왕국의 말씀은 사실상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결국에는 이 씨가 믿는 이들인 왕국의 아들들을 산출합니다. 그러므로 씨는 왕국의 말씀을 가리키고 생명이신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며 또한 우리 곧 왕국의 아들들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존재 안으로 뿌려진 생명의 산 말씀이 되심으로 우리는 왕국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싸움이나 가르침에 의해서가 아니라 천국이 자랄 수 있도록 생명의 씨이신 그분 자신을 믿는 사람들 안으로 뿌림에 의해서 천국을 수립하심을 봅니다. 천국의 수립은 절대적으로 생명의 성장의 문제입니다. 왕국의 수립은 왕국의 성장입니다. 왕국은 밖의 일에 의해서 수립되는 것이 아니라 안의 성장에 의해서 수립됩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거듭거듭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의 일꾼들이 이 사실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아직도 교회가 일과 수고에 의해 건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오직 씨이신 그리스도를 인성 안으로 뿌림으로서만 산출될 수 있습니다. 이 씨가 사람들 안에서 자라서 교회를 산출할 것입니다. 말씀 안에 계신 그리스도 자신이시며 인성 안으로 뿌려진 생명의 씨는 교회를 자라게 할 것입니다. 교회는 일에 의해서 산출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생명의 성장에 의해서 산출됩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가르침이나 일에 의해서 산출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산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인성 안으로 뿌림으로써 산출됩니다. 이 씨는 자랄 것이며 그 안에 있는 생명은 왕국을 산출할 것입니다. 왕국은 절대적으로 자라는 생명의 문제입니다. 왕국의 근원은 생명의 씨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왕국이 생명의 문제라는 사실로 깊은 인상을 받기 바랍니다. 왕국의 예비 작업에 대한 선명한 그림을 우리에게 주는 이 비유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씨 뿌리는 자로 오셨습니다. 씨를 뿌려본 사람은 누구나 만일 씨 안에 생명이 없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생명이 없이 성장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비유에서 그리스도는 예언하는 위대한 예언자나 다스리는 강한 왕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예언자이시며 왕이셨지만 이 비유에서 그분은 예언자나 왕이 아닌 씨뿌리는 자로 나타나십니다. 그분의 손에는 다스리거나 권위를 행사하기 위한 왕권이 없고 생명을 산출하기 위한 씨가 있습니다. 그분은 그분 자신을 씨로 뿌리기 위해서 씨뿌리는 자로 오셨습니다. 오, 우리 모두가 이것을 볼 수 있기를. 이 이상은 우리의 관념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에 혁명을 일으킬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이상을 본다면 왕국은 생명의 문제이며 교회는 우리의 인성 안으로 뿌려진 생명의 씨의 성장의 문제임을 알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하는 일을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완전히 생명의 성장을 신뢰할 것입니다. 수년 동안 우리와 함께 있어 온 사람들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들의 행동에 관하여 그들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집회 때마다, 특별 집회 때마다, 훈련 때마다 나는 만유를 포함하신 생명주는 영이신 그리스도를 분배해 왔습니다. 그것은 항상 그리스도와 생명과 그 영과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왕국이 우리 안에서 자라는 생명의 문제라는 이 기본 이상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교의 부담을 가진 젊은이들은 이 이상을 보아야 합니다. 젊은이들이여, 만일 당신이 대학교에 일을 하기 위해 간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당신은 거기에 일을 하러 가지 말고 씨 뿌리는 자가 되어 씨를 뿌리러 가야 합니다. 내가 중국에서 워치만 이 형제님과 함께 있는 동안 나는 그가 일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씨로 뿌리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는 내게 말하기를 바보 양은 중국에 일하러 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중국에서 그리스도를 뿌리고 있었으며 심지어 그리스도 안에서 그녀 자신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중국의 그 지역에 뿌려진 씨였습니다. 결국에는 그 씨에서 어떤 것이 자랐습니다. 오늘날 주의 회복은 바버 자매와 워치만이 형제님이 뿌린 씨의 소산입니다. 우리의 일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우리의 일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복음서들을 다시 공부한다면 최초의 그리스도의 일꾼이 그리스도 자신임을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많은 일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분은 씨를 뿌리고 계셨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일에 그림을 주십니다. 그분은 씨를 뿌리기 위하여 씨 뿌리는 자로 오셨습니다. 자만하는 자들에게는 이 비유가 비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아마 우리는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 듣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씨 뿌리는 자가 무엇인지 압니다. 우리는 씨 뿌리는 자는 단순히 씨를 뿌리고 이 씨는 여러 종류의 땅에 떨어지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기초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깊고 철학적인 어떤 것을 듣고 싶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관해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 당신은 모세의 율법이나 시편을 읽어본 적이 없으십니까? 우리는 이런 것에 관해 듣고 싶지 어떤 씨가 길가에 떨어지고 바위 많은 밭에 떨어지고 가시덤불 물 위에 떨어지고 좋은 땅에 떨어지는 것에 관해서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은 겨우 유치원 선생님이시군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영 안에서 가난한 자들과 마음이 순수한 자들에게는 이 비유가 모세의 가르침이나 모든 시편보다 훨씬 더 깊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씨 뿌리는 자와 씨와 좋은 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생명의 문제입니다. 우리에게는 씨 뿌리는 자와 씨를 뿌림과 씨와 성장에 관한 더 많은 찬송이 필요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거니와 왕국은 자라는 것이며 우리의 수고로 건축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건축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교회에 필요한 것은 성장이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뿌릴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반대자가 한 형제에게 우리는 당신들을 막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주의 회복을 멈추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만일 반대자가 이렇게 하려고 한다면 그들에게는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생명의 어떤 것을 만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만질수록 생명은 번성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이 그대로 두면 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만지면 자랄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씨에게 씨야, 나는 너를 막겠다. 너를 흙 속에 묻어버릴 거야 라고 말한다 합시다. 그렇게 둔다면 씨에게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만일 당신이 씨를 받침대 위에 놓고서 감상하고 주목하고 소중히 여긴다면 그것은 그들을 멈추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씨를 흙에 묻음으로써 끝내려고 한다면 씨는 자랄 것입니다. 반대자들은 주의 회복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주의 회복은 일이나 가르침이나 신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씨입니다. 그것은 씨이신 사신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생명주는 영이신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께서 수천 명의 미국인들 안으로 뿌려져 왔음을 온 우주에 선포할 확신이 있습니다. 그들을 만지지 마십시오. 만일 당신이 그들을 핍박하거나 묻으려고 노력한다면 한 알의 밀알이 훨씬 많은 밀알로 번성될 것입니다. 누가 주의 회복을 막을 수 있습니까? 씨는 이미 뿌려졌습니다. 주님은 그분 자신을 뿌리기 위해 씨 뿌리는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인성 안으로 뿌려져 왔습니다. 오늘날 주의 회복 안에서 원칙은 똑같습니다. 생명의 씨인 회복은 미국과 유럽과 브라질과 많은 다른 곳에서 뿌려져 왔습니다. 어떤 사람도 아무것도 이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주의 회복은 운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존재 안으로 뿌려진 생명의 씨이신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씨 뿌리는 자는 그리스도이시고 씨 또한 그리스도이시며 이분은 우리를 왕국의 아들들로 만들기 위해 우리 안으로 뿌려진 말씀 안에 계신 분이십니다. 이 비유와 주님 자신의 해석에 따르면 이 씨는 우리의 마음 안으로 뿌려집니다. 과거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영접하는 기관이 아니라 사랑하는 기관이며 영접하는 기관은 우리의 영임을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새 영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새 마음으로 그분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에스겔 36장을 근거로 말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 예수님은 영에 관해 어떤 것도 언급하시지 않고 마음이 씨가 뿌려진 장소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통과하지 않고는 어떤 것도 영 안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에서 우리의 영은 우리 마음의 속사람이라고 불립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으로 둘러싸여 있음을 가리킵니다. 마음에 주된 세 부분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영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으로 그분을 믿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분을 믿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분이 우리의 영 안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그분을 믿었을 때 그분은 우리의 영 안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께서 자라는 흙이 아닙니다. 흙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의 마음이 토양, 즉 흙이며 씨가 뿌려져서 자라는 바로 그 장소임을 완전히 명백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에서 주님은 우리의 영을 다루시지 않고 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어떤 씨들은 길가에 떨어짐. 4절은 뿌릴 때 어떤 씨들은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길가는 길과 가까운 곳입니다. 길가는 도로의 통행에 의해 굳어져 있으므로 씨들이 그것을 뚫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종류의 길가는 세상적인 통행에 의해 굳어져서 왕국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기 위해 열려있지 않은 마음을 상징합니다. 새들은 악한 자 곧 사탄을 의미하며 그가 와서 굳어진 마음에 뿌리온 왕국의 말씀을 빼앗습니다. 만일 당신이 하늘의 왕국의 헌법과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비교한다면 당신은 이 비유가 헌법의 개념에 근거함을 볼 것입니다. 헌법은 영 안에서 가난함과 마음이 순수함의 문제를 다룹니다. 길가에 있는 자들은 영 안에서 가난하지 않고 마음이 순수하지도 않기 때문에 씨를 받을 수 없습니다. 농사짓는 토양의 일부분인 길가는 길과 매우 가까워서 통행에 의해 굳어집니다. 이것은 씨로 하여금 뚫기가 불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씨는 길가의 표면에 남아있게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 많은 세상적인 통행으로 인하여 영 안에서 가난하지 않거나 마음이 순수하지 못한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즉 교육과 사업과 정치와 과학과 장사와 다른 종류의 세상적인 통행이 그들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들은 진급과 지위와 야망으로 점유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정치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정치가들은 그들 존재 안에 너무 많은 세상적인 통행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 안에서 진보하려는 사람들은 지위를 얻거나 남보다 뛰어나고자 하는 야망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 뉴욕시에 있는 금융시장의 중심지인 월가에 있는 사람에게도 복음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들은 밤낮 숫자와 돈과 사업에 이미 점유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영 안에서 가난하거나 마음이 순수할 수 없습니다. 월가의 통행이 그들의 마음을 굳어지게 합니다. 당신이 그들 안으로 씨를 뿌리려고 할 때 씨가 그들을 뚫을 수 없습니다. 그들 안에는 씨를 위한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은 또한 교육 안에 있는 사람들, 특히 박사 학위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비유 가운데서 마치 길가처럼 그들의 마음 안에는 통행이 많아서 그들의 마음은 굳어져 왔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지라도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뚫을 수 없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을 때 주님의 긍휼로 우리가 영 안에서 가난했고 마음이 순수했음을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에 의해 구원받던 날 나는 그분께 온 세상이 제 것이 된다 해도 저는 그것을 취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원치 않으며 좋아하지 않습니다. 주여, 저는 제 마음을 당신을 위해 지키겠습니다. 저는 제 마음에 어떠한 세상적인 통행이 있는 것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농사짓는 땅을 통과하여 통행하는 것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어떤 농부도 이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길가의 일부분입니까? 길 가까이에 머물지 마십시오. 농장의 중앙에 머무르십시오. 그리하면 세상적인 통행이 당신을 만지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씨들은 바위밭에 떨어짐. 5절과 6절은 또 어떤 씨들은 흙이 얇은 바위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흙이 얕고 바위가 많은 밭은 왕국의 말씀을 받는 데 있어서 얕은 마음을 상징하며 이는 씨가 마음속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을 방해하는 바위들, 즉 감추인 죄들과 개인적인 갈망들과 개인의 추구와 자기 연민이 깊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장렬하는 열을 뿜는 해는 뿌리를 내리지 않은 씨를 마르게 하는 환란이나 핍박입니다. 태양열은 일단 씨가 깊이 뿌리를 내린 후에는 곡식을 자라게 하고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씨의 뿌리가 없으므로 해에 자라게 하고 있게 하는 열이 그 씨에 대해 치명적인 타격이 됩니다. 바위에 의해 상징된 것들은 천국의 헌법 안에서 보충된 율법이 다른 것과 일치합니다. 두 번째 종류의 땅은 우리의 마음 안에 숨겨진 성질과 정욕과 자아와 육과 일치합니다. 우리 중 아마 길가에 있는 사람은 많지 않겠지만 나는 많은 사람이 바위 많은 밭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해 매우 염려합니다. 흙이 표면에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 그들은 다른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깊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정욕과 성질과 자아와 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흙 밑에 숨겨진 바위들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종류의 땅은 영 안에서 가난하지 않고 마음이 순수하지 않은 사람에 해당되고 두 번째 종류의 흙은 표면 밑에 여전히 성질과 정욕과 죄와 자아와 육을 가진 사람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여전히 정욕과 이기심과 육을 숨기고 있을지 모릅니다. 당신이 집회에서는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지만 당신은 깊지 않습니다. 깊은 대신 바위들이 있습니다. 당신 안으로 뿌려진 말씀이 당신 안에서 뿌리를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이 모든 바위들은 조만간에 드러날 것입니다. 당신은 행복하고 즐겁고 주님을 찬양한다고 외칠지 모르나 당신 안에는 뿌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환란이나 핍박이 올 때 해에 태우는 열 아래서 시드는 뿌리 없는 식물처럼 당신은 마를 것입니다. 부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사 모든 감추어진 바위들을 파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 안에 씨를 위한 여지가 있음으로써 우리 안에서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부디 그분이 우리의 성질과 정욕과 자아와 육과 다른 소극적인 것들을 파내시기 바랍니다. 어떤 씨들은 가시덤불 위에 떨어짐. 7절은 또 다른 씨들은 가시덤불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가시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을 상징하며 이것들은 말씀이 마음 안에서 자라는 것을 막으며 말씀이 결실치 못하게 합니다. 가시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으로서 재물을 향한 왕국 백성의 태도를 다룬 헌법의 단락에 해당됩니다. 헌법의 그 단락에서 여러 번 염려스러운 또는 염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계, 즉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종류의 흙은 두 번째만큼 나쁘지는 않지만 염려와 재리의 유혹 때문에 여전히 흙 안에서 씨가 자라기 어렵습니다. 이 모든 가시들은 뿌리가 뽑혀야 합니다. 만일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 우리 마음 안에서 뿌리가 뽑힌다면 씨는 자랄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매우 단순한 것 같지만 사실상 깊고 심오합니다. 그것은 하늘에 속한 왕의 임재 안에서 우리 마음의 참 상태를 드러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마다 드러납니다. 이 비유는 세상적인 통행에 의해 굳어진과 감추어진 정욕과 자아와 육과 금세의 염려와 금전의 유혹을 다룹니다. 이들은 길가와 바위들과 가시덤불입니다. 당신이 길가이거나 숨겨진 바위가 있는 흙이거나 가시가 있는 흙인 한 왕국은 당신 안에서 자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거니와 교회는 그런 종류의 흙에서는 자랄 수 없습니다. 교회가 자라기 위해서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야 합니다. 다른 씨들은 좋은 땅에 떨어짐. 8절은 또 어떤 씨들은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은 세상적인 왕래로 굳어지지 않고 감추인 죄들이 없고 금세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속지 않는 좋은 마음을 상징합니다. 그런 마음은 철저히 말씀을 받아들이는 땅이 되어 말씀이 자라고 열매를 맺고 심지어 100배의 결실을 가져오게 합니다. 좋은 마음은 세상적인 왕래나 바위들이나 가시가 없는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에는 감추인 죄나 이기심이나 정욕이나 육이나 금세의 염려나 금전의 유혹이 없습니다. 이런 종류의 마음은 사람의 영과 어울리는 데 있어서 진실로 순수합니다. 그런 마음은 그리스도가 자라는 좋은 땅입니다. 생명이 쓰이신 그리스도는 오직 이런 종류의 마음, 즉 이런 종류의 흙에서만 자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왕국이 자랄 수 있는 흙입니다. 미국에 수백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잡지는 이 나라에 5천만 명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숫자 중에 참된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되는지는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지만 나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좋은 땅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세상적인 왕래가 없고 감추인 죄들과 육과 정욕과 자아와 염려와 금전의 유혹이 없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영 안에서 가난하고 마음이 순수합니까?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발견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우리는 진실로 영 안에서 가난하고 마음이 순수한 사람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당신은 어떠합니까? 당신은 아직도 당신의 마음 안에 세상적인 왕래가 있습니까? 당신은 진실로 영 안에서 가난하고 마음이 순수합니까? 깊은 속에 감추인 바위들이 있습니까? 금세의 염려와 금전의 유혹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생각해 봐야 하지만 용기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나님의 경륜을 멈출 수 없습니다. 좋은 땅인 사람이 적어도 몇 명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비유에 나타난 비율에 따르면 이는 믿는 이들의 25%입니다. 심지어 5%가 되어도 나는 행복할 것입니다. 만일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 중에 5%가 영 안에서 가난하고 마음이 순수하며 감추인 자아나 육이나 죄가 없고 염려나 돈의 유혹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일 5%가 그들 안에서 그리스도가 자라시기에 순수하다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여기저기에서 수많은 대도시에서 주님은 좋은 땅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자비로우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왕래를 가졌는지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를 길가로부터 구원하여 농장의 중앙에 두셨습니다. 나는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좋은 땅으로 만들기 위해 모든 감추인 것들을 파내시고 모든 가시를 뿌리 뽑은 많은 형제자매들을 압니다. 이것을 인해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중에 매우 많은 사람들이 좋은 땅, 즉 좋은 토양이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습니다. 왕국과 교회는 여기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자라게 하며 왕국을 자라게 하고 있습니다. 왕국은 우리의 일에 의해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성장에 의해 옵니다. 오늘날 주의 회복 안에서 주님은 그분 자신이 왕국 안으로 자라기 위한 좋은 땅을 가지기 위해서 그분 자신을 사람 안으로 씨 뿌리는 역사를 하고 계시다는 것에 우리 모두가 인상을 받기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 비유이며 천국의 수립을 위한 예비 작업입니다.